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구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현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알려주세요. 먼저 3절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주신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산 소망을 주셨다. 이미 이루어진 현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4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장차 성취해 주실 영원한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무르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5절로 가면 이렇게 3절에서 이미 성취하신 구원을 4절에 앞으로 장차 온전히 누리게 하실 그날까지 지금 현재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알려주시죠. 어떤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가고 계시다. 과거, 미래, 지금 현재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고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마땅하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냐? 잠깐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3절에서 5절에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어떤 시련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3절에서 5절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이 3절에서 5절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 구원의 현실,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의 현실로 늘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현실은 어떤 몇몇 성도들만 갖고 있는 현실이 아니죠. 우리 모든 형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 몰라도 이 은혜의 현실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현실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 힘을 줄 수 있고 서로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도 이 현실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이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세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고 쇠할 세상적인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적인 거예요. 복음에서만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참 기독교인들만 누리는 축복들. 세상 현실이 달라져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져서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현실로 돌아올 때에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만 누리는 축복. 이 복된 현실들을 지난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이 3절에 보면 성도들이 어떤 시련을 겪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현실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 세 가지 현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걸로 나타났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제 전에 없었던 산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에는 죽어야 할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것 기뻐요.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죽어야 할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으로써 바뀐 현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듭났다는 표현이 born again, born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속한 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 옮겨주셨다. 비록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참 현실은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 되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믿든지 못 믿든지 그런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라.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의 생명으로 다시 사실 때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같은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하셨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너희의 증거라.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또 가는 거예요.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의 이 구원의 현실을 알아갈 때마다 6절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잠시 시련을 받고 근심하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생명이 있고 우리가 속한 천국으로 곧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사랑 속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오늘은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천국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 God's great mercy.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His mercy alone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도 중생 우리의 거듭난 것 우리의 구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협력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이루어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고 하죠. 그런데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안다고는 하는데 인정하질 않아요. 왜? 구원이 마치 나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자꾸 흔들리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를 좀 할 수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전적인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났다고 하십니다. 아니 죽은 자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완전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가지고 오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린 끝까지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느 정도로 풍성한 긍휼하심인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 그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지만은요, 에베소서에서도 알려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Ephesians chapter 2 verse 3 through 7.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 예,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야 했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앉혀주셨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긍휼, 어느 정도로 풍성하신 긍휼이고 어느 정도로 크신 긍휼인가? 지옥과 천국의 차이만큼. 지옥에 떨어져 있던 우리를 천국 영광으로 부르신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났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아낌없이 바치시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들로 받아주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독자에게 한 점 죄도 없이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는 전혀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무한한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지옥에 불타오르는 형벌을 퍼부으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그 아들이 다 가져가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한하신 긍휼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긍휼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 같은 아들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세상 현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안 긍휼히 여기시나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 삶을 천국 영광에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고 지옥 심판에 떨어졌을 만한 죄인이었을 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 인정하게 되면,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시련을 받고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요. 비록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신 긍휼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3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에게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소망. Living hope. 산소망이 뭘까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부를까요? 산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알면 산소망이 뭔지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죠. 산소망의 반대말은 뭐죠? 네, 죽은 소망. Dead hope.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은 다 죽어 있습니다. 결국 쇠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으로 다 끝나는 소망이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신 영원한 현실에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산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번성하는 은혜를 주실 거다.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주는 것은 기독교의 산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 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죽은 소망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 번성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은혜인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축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산소망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영원토록 살게 하셨는데 어디에서? 천국에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영원한 기업을 향해 갖고 있는 소망이 산소망. 죽음으로도 잃어버릴 수 없는 소망. 천국 소망.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삶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다인 자들은 죽은 소망이 주장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어떤 현실도 병이든지 죽음이든지 이 소망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이 주장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쓰신 분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처음에는 이 산소망이 없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통 소망을 두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소망은 산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 세상 영광 얻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님 따랐거든요. 죽은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소망했던 것들이 언제 다 무너졌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한자리 하려고 했던 그 소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었죠? 자기가 구했던 세상 소망 다 무너지고 그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했다는 절망의 고통밖에는 남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소망을 회복시켜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이 증거하신 천국 복음으로 이제 베드로에게는 전에 확실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죽은 소망이 아니었고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 이제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까지도 이기는 소망,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소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생의 모든 비참함,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내일 임한다고 해도 담대하고 기쁘게 그날을 맞이하게 하는 것, 무엇이 맞이하게 할까요? 산 소망. 이 소망이 없으면은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잠시 실험받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기뻐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망하고 실패하는 길을 간다고 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의 구체적인 현실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4절이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소유한 산소망이 궁극적으로 향해 있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직하신 기업에 있습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라. 즉,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기업과도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것들은 다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 기업이 더러워졌죠. 그리고 잃어버렸죠.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결코 썩거나 쇠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라는 것. 다시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거나 심판으로 인해 빼앗기는 일 없이 영원토록 소유하게 하신 기업. 이 기업이 왜 빼앗길 수 없느냐? 왜 우리의 불순종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시기까지 완전한 순종으로 얻어내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언약 축복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내 자리에서 나를 위해? 그러면 이 기업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도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우리가 하늘에 간직하여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간직하셔서 끝까지 주시는 기업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업이라는 단어는 유업, 유산이랑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들이 된 자들은 분명히 얻는다는 거죠.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르게 하신 기업에 우리도 오직 은혜로 예수님 같은 아들로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기업이,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우리를 위해 간직해 주신 기업,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직해 주신 기업은 단순히 천국만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 누가 계신가요? 그 천국이 누구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 천국 기업이 기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것도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셔서 부활의 몸을 지금도 입고 자기의 하나님 되신 영광을 육체 속에 두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곳이에요. 천국과 예수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기업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보화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천국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 보좌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물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산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업과 상급이 또 있어요. 천국, 예수님, 거기 나만 들어갈까요?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함께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또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업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루어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모든 성도들까지 천국에서 다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한없는 즐거움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어 너가 너의 상급이라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천국 기업 지금도 누리게 하셨죠? 어디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도 천국 기업을 누리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형제 자매들을 나의 상급으로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교회가 아니면 이 복된 현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여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직해 주신 이 천국 기업을 분명히 얻게 하실 거예요. 세상 기업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 기업을 소유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실현받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이 하늘에 속한 기업을 온전히 무르게 하실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보호하신다는 단어 있죠? 언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가장 크신 능력이 드러나요.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제일 큰 능력이 드러났을까요? 창조예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말씀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사건, 거기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즉 우리가 예수님 닮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물으며 살아갈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신대요. 우리 이거 믿고 있나요? 이 보호하심,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보호하심은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무사히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모든 걸 합력하여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토록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요새 지난번에 계시록 우리 2장 3장의 일곱 교회 보았죠. 예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오른손. 그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어린 아기 같은 자녀를 손으로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는 그 품에 안은 아기와 같은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시며 교제 나누고 우리를 향해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질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경험한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아직 예표와 그림자였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해 가셨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뭘 알려주는 거냐? 구약에서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죠? 마치 자기 아이를 품에 안듯, 아니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로 보호하며 업고 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동행하시고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결국 이 나그네 삶을 마치고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쭉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천국 들어갈 때에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이런 고난을 거쳐가게 하셨는지, 이런 시련을 지나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나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현실들로 인해 결론이 6절이에요. 우리 9절마다 6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지금 나의 삶에 찬송과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있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에 기쁨을 뺏어가고 분노와 미움이 자리잡게 하고 있는가? 이 세상 현실 때문인가? 여러분, 그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참한 현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오늘 본문의 은혜에 비할 수 있을까요?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이 산소망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현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 복음으로 회복하라고 하세요.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들이세요. 그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영원한 천국 기업까지 하늘에 간직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고 죽음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는 산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품에 안고 우리를 보호해 가십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예요. 성령님의 은혜에 매달려 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현실에 비추어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비참하거나 불쌍한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 기뻐요.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 다 주셨어요. 주실 수 있는 긍휼, 주실 수 있는 기업, 주실 수 있는 소망, 주실 수 있는 사랑 다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으면 자기보다 귀한 거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야 마땅합니다. 이 예배에서만큼은 6일 동안은 지치고 힘들더라도 여기에서만큼은 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삶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을 알려주는 거지만 그 전에 또 누구의 삶이 보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 기업을 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이 실패하고 망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산 소망을 가지고 찬송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십자가 고난 다 이기셨고요. 천국 영광에 마침내 이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삶으로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서 이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자기 삶으로 먼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축복과 우리가 가는 길이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르신 영광에 곧 이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러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들로 살아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찬송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소망은 그날까지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 고백하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존귀케 되어달라 고백하며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예배하시며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심써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고 또 온전히 이루실 것이며 그날까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비춰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셨으므로 저희들 우리 자신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돌려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현실로 돌아와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